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최근에 한국에서 행해지는 이 결혼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석해 보면 이전과는 결혼식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좀 엄숙하고 심지어 좀 신성시 되어지던 그런 결혼식 분위기와는 다르게 요새 이렇게 결혼식장에 참석해서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는 다소 좀 유머러스하고 또 재미와 어떤 좀 기쁨의 축제의 분위기가 더 강조된 결혼식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엄숙하거나 아니면 조금 기쁨이 강조된 어떤 다양한 형식과 또 순서들로서 결혼식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한 결혼식이든지 기독교적인 결혼식이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신랑 아무개고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라는 이 주례자의 이 말로서 그의 모든 이 생애 동안에 한 사람의 이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헌신할 것을 서약하는 그런 이 결혼의 서약 시간은 결코 이 빠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두 사람의 이 서약의 고백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거죠. 지금 결혼 서약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좀 분명하게 고백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미래 이 아내들 이 신부가 말을 좀 더듬고 있다면 이들의 지금 이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뭔가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이 결혼의 서약, 이 고백은 이 신랑과 신부를 새 가족으로 탄생하게 하는 그런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전 존재를 던져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사함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또한 이 신앙 고백은요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장로님을 아버지로 두었거나 아니면 누구보다도 정말 전도에 힘쓴 어머니를 권사님으로 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신자됨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이 뜨거운 아내와 결혼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 1대1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매우 간결하지만 또 동시에 그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죠.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내가 지금 10년, 20년 넘게 다니는 그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직장 동료들이 내가 교회의 집사요, 장로요, 권사라는 것을 혹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에는 어딘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한국에서도요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가 목회라는 직업 위에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뜨겁게 찬반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이런 거죠. 아니, 목회자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목회에 뛰어들었는데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의 관심을 나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찬성하는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90%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개척교회인데 즉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님들 헌금을 통해서 이 목회자가 이 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이중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뭐 그 목회자의 어떤 그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두 번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목사라는 그러한 그 인식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실제로 택배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그 물건 그 바코드로 찍으면서 물품 또 이렇게 날르는 그런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제 후배들을 이렇게 좀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목회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이중직을 갖고 있는 제 이 신학교 후배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자, 그럼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이 목사로서의 어떤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고서 자기의 직업 그 자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 내 사회생활이 제한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교회를 좀 욕하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면 내가 행동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생활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그 단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하여 그것을 감추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어떤 뭐 직장의 동료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 어떤 진급과 승진의 어떤 그러한 기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죠. 실제로 한국 군대에서도요 그 술 문화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기보다 직급이 더 높은 사람들이 주는 그 술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청년들도요, 군대에 들어가서 자기 그보다 직급이 높은 병장이나 상병이 주는 그 술 한 잔에 무너지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술 배우고 담배 배우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병들뿐만 아니라 장교들, 특별히 직업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그 술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제한하고 부당한 대우 받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긴 채 그냥 직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 사실을 정말 당당하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함께 생활한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숨기면서 그냥 그들에게 나를 하나의 어떤 직업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직장 동료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관계한다는 것은 결국에 교회 다니지 않은 불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로 그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밖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우리가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뭐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꼭 밝혀야 될 어떠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도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부당할 대우나 사회생활의 제한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분명 어딘가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겠죠. 오늘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윗이 살아가던 이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가득했던 시절이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인 제약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순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지금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눅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슨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인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고백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결정된다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자를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듯 말로써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행동과 내 태도로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아가던 제자들, 한 중간쯤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중간고사를 한번 치르십니다. 그 중간고사의 핵심 문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하는 신앙의 고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제출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주목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지난 이 많은 시간 동안 자기와 함께 해온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물어보셔야 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묻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열두 제자에게 주님은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 행위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세례를 줄 때 반드시 세례를 받는 분이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지요. 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 그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야, 잘하였도다. 너가 참 잘 이야기하였도다. 너가 지금 말한 것이 정답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너스톤 교회를 더 세워갑니까? 건물을 증축합니까? 건물을 리모델합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확장은 우리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어느 누군가는 그냥 눈을 감고 무의식적으로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만큼 반복해서 평생 그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다시 주일이 되면 매주 그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나 성경책 맨 앞에를 보시면 나타나 있는 이 사도신경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을 할 때 사도신경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Church, what do you believe? 교회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고백하는 거죠. 왜 매 주일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백이 분명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만일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염려하며 내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나기보다 내 평판을 더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하기를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역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전당,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갔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빛을 비추어서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낸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등을 켜서 침대 아래다가 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등은 반드시 우리의 위에서 밝게 비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빛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내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예수 믿는 인구가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어드밴티지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한 이스라엘의 지파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었죠. 심지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요 세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조롱조의 말로 다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런 이 리앙스의 말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란 이 단어였던 것이죠. 자, 당시 이 로마라는 것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수도였어요. 이 로마에는 엄청난 이 부가 집중되어 있으며 화려한 생활을 누리는 그 로마 시민들의 삶이 많았지요. 곳곳에 깔려 있는 대리석이나 이 장인들이 깎아놓은 수많은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그 신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이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또 성도들이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의 이 악행을 행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사형수 예수가 내 영혼의 구세주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것은 여지없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사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 거대하고 웅장한 로마에 사는 콧대 높은 시민들 앞에서도 지금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르침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저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요, 복음이 없는 인생은 허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문화와 그 문명은 모래로 쌓아올린 성과 같이 결국에는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잘 깨닫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그 도시의 화려함을 보고자 함도 아니었어요. 그 도시의 웅장함을 보고 매료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 시대의 모든 그 사람의 시선이 주목되어 있고 많은 그 인적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이 로마를 통해서 대제국의 복음을 확장하고자 했던 그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백이 당찬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어요. 저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부자 이민자의 집에 초대되어서 갔어요.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집 안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라 그래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정말 그 집에 돈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냥 들어가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대한 성과 같이 정말 끝을 모르는 웅장한 그 맨션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그가 가진 부함에 압도돼 버리니까 같이 전도하려고 왔던 전도팀들이 괜히 기가 죽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부럽기까지 한 거죠. 야, 이렇게 왕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도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부끄러움에 말도 잘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같이 온 전도팀원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오히려 그가 가진 부함과 화려한 그 소유물에 그것이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히려 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그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그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세상의 부함과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서 기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비하면 정말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갖고 놀고 있는 모래처럼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부함과 화려함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다음과 같은 말로 부르고 싶은데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배짱. 한번 다시 해볼까요? 거룩한 배짱.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거룩한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잘 사고 부유하고 소유가 많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가 필요할까? 라고 기죽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나 가난할지 몰라요. 병들어 몸이 아플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가 가득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배짱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깨를 활짝 펴세요.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배짱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능력이라고 고백했어요. 능력. 만일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하는데 당당하지 못하다,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요, 정말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는데요, 막 이렇게 부끄럽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소개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번에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내 인생 최고의 음식이더라. 아주 자신 있게 가서 내가 장담한다라고 그렇게 음식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거기에 가서 그 음식 먹으면 나한테 마치 빚진 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점을 소개하는데, 하물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내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움츠러들고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가를 보면 내 신앙의 이 정도가, 척도가, 믿음이 딱 보이는 거죠. 여기 오늘 16절에 바울이 사용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dynamis라는 단어가 있어요. dynamis. 이 단어에서 영어의 dynamit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헬라어 dynamis, 능력. 이것은요,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폭발적인 능력.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암이 나은 사람들도 있고요, 불치병에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무너져 내려가던 인생이 회복되고 정말 상처로 가득한 그 인생이 치유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깨어져 가던 가족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 전 참 많이 봤어요. 망해가던 비즈니스가 부도 직전에 회상되는 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가정이 새롭게 나가는 거 참 수차례 경험합니다. 이 모든 일이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dynamis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일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 dynamis, dynamite와 같은 이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밖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차가운 사람이 바울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겉옷을 맡아줬던 청년이 바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 한 걸음에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는 정말 종교인이었죠. 어떤 자비도 없고 어떤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던 바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절망에 처해 있는, 정말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가정들이요,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수도 없이 목격해 왔어요. 기쁨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던,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던 청년들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방황하던 인생을 끝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은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인생의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는 것, 그거 보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어요. 방탕하게 살아가던 청소년이 복음 앞에서 정말 뒹굴면서 깨어지는 그런 삶을 볼 때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내를 속이고 부부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리고 정말 공공연히 부정을 저지르면서 바람피던 남편이요, 복음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돌아오는 것 보면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는 것, 그거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모든 죄악들을 다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면 그날 밤 잠이 들 때 그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주님이 고치지 못할 죄인이 없으며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굿뉴스 아니에요?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은 지금 처절하게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 누군가라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송장같이 마비되어 버리고 죽어간 인생이지만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을 구원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정말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그런 고향 친구들 보면 여러분 뭘 그렇게 자랑하세요? 이민사회에서 이만큼 성공한 거, 이만큼 일구어온 거, 그거 자랑하십니까? 아니, 정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고백하는 그 태도가 내 신앙의 참과 거짓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 피고 마치 정말 맛집을 소개하는 그 기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즐겁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교회 중에 크리스탈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으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수정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난 2010년까지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미국 교회 탑 10 안에 드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난 2010년에 이 교회가 파산 선고를 신고를 했어요. 세계가 완전히 깜짝 놀랐죠. 교계 사람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그런데 이 교회의 이 가르침을 좀 보면, 이 교회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positive attitude, positive thinking,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면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복음에 변질된 것들을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이 수정교회예요. 지금 조엘 오스틴, 그 긍정의 힘이란 책을 쓴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를 이어가고 있죠.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의 우리 이 복음의 정수를 대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이단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복음에 너무 많이 물을 탔어요. 여러분, 어디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욕심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자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오히려 탐심의 죄악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가르침,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복음에 너무 많은 물을 희석해 버린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파산하게 돼버리는 거죠. 복음이 복음이지 않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죽은 교회가 돼버린 거죠. 몇 해 전에 저 중국에서요, 저 어머니들을 아주 분통을 터뜨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 이 어머니들의. 뭐였냐면 갓난 아이들을 먹이는 그 분유가 가짜 분유가 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애들에게 분유를 막 그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이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막 병이 나서 병원에 가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분유에 들어가야 할 그 원자료를 아끼려고 가짜 분유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 먹는 애들이 다 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러면 가짜 분유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짜 복음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정수를 그대로 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도 미련해 보여요. 아니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청년 예수가 로마의 사형 때에 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 세상에게요, 십자가의 도를 그냥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세상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희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요,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요, 제가 이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것을 제 선임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맨날 저한테 이렇게 물통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포도주로 바꿔봐, 술 좀 마시게, 새끼 목사 새끼 목사 하면서 저렇게 괴롭혔던 선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서요 이야기하다 보면 참 그들의 영혼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밤에 같이 보쳤을 때 살아온 얘기 들어보면 그 20대 젊은 청년들 안에서도요 영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예수 몰랐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주일날 제가 이렇게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또 교회 따라와요. 그래서 같이 와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면 지금도 전역해서 그때 처음 교회 와서 지금까지 교회 가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막 저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 보면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있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누군가는 우리를 볼 때 지금 너무 신기해하고 있다는 거.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가.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복음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할 거룩한 배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무엇을 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재물을 구하려고 오셨습니까? 건강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부의 80%를 20%가 차지한다고 말하죠. 지금 집에서 잠잘 때 내 머리 위에 천장이 있으면 전 세계의 상위 30%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나머지 70%가 우리를 볼 때는 삼시세끼를 먹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뭐 시간 날 때 드라마 보고 TV 보고 그냥 인터넷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멀리서 보면 가진 것은 많아서 부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주님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어깨 펴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자랑스럽게 맛집 소개하듯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망과 모든 저주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지 마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